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거북이 한 마리가 토끼한테 도전장을 냈습니다. 토끼는 그저 거북이의 자만심을 비웃기만 했더니 거북이가 집요하게 붙들건드려져서 마침내 토끼도 달리기 시합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공정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올빼미가 심판으로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코스도 결정되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숲속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나왔습니다. 출발의 신호와 함께 토끼는 화살처럼 뛰어갔지만 거북이는 온 힘을 다해 한 뼘 정도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까마득히 뒤에 있는 거북이를 보고 토끼는 승리를 확신하고 그늘에 앉아 쉬었다 뛰기로 했습니다. 곧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잘 자고 나니 그래도 아직도 거북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토끼는 여유 있게 점심 식사까지 마쳤습니다. 디저트까지 먹고 또 아주 예쁜 암토끼를 만나서 즐거운 정담을 나눕니다. 그래도 거북이는 조금도 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타박타박 걸어옵니다. 저녁 늦게 토끼가 낮에 만난 암토끼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관중 앞에서 올빼미는 거북이를 공식적인 승자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승리감에 도취된 거북이는 모여있는 동물들한테 토끼 대신 자기를 전령으로 메신저로 뽑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동물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너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토끼는 너보다 훨씬 빨리 뛸 수 있어. 너만 빼놓고 다 아는 사실이야. 알겠니? 동물들의 눈에는 거북이는 거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를 메신저로 전령으로 뽑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죠?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곧 당신의 전령으로 삼을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거북이 같은 사람, 토끼 같은 사람, 아니면 올해 7주에 걸친 사순절에 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친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을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안 찾아가실 사람들이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12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 불순종의 왕이었습니다. 왕만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15, 16절을 보면은 백성들도 함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불순종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 같습니다. 불순종은 포로 생활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알려줬으니 간접적인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 간접적 메신저의 역할을 바라왕이 통치가 시작할 때까지 하게 되죠. 곧 통치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바뀌면서 이들의 전령 생활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사 왕이 통치 시작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21절 말씀.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 기자는 일단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을 언급하는데 왜 70년이겠습니까?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묵독해드리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 오죠? 7년.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기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70 곱하기 7 하면은 490. 약 500년간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500년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남한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죠. 거기에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086년이 됩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가 BC 1030년. 곧 이스라엘 건립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이제 다 지켰습니다. 억지로지만 억지로 포로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그것을 갚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지키는 안식년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안식년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역대상하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새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옛 습관을 반복하지 말고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밀린 안식년을 치름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밀린 안식년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시대를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순종의 삶을 이 놀라운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귀한 율법을 주셨는데 왜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나? 특히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가? 나 같으면 7년에 한 번씩 꼭꼭 안식년을 가질 텐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배추 심기였습니다. 배추 심기. 수도원장이 지시하기를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했습니다.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으라고 했습니다. 두 청년이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함께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도리어 반대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배추를 심어 놓은 모습을 보고는 두 번째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사실 7년 만에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안식년도 잘 지켰습니다. 한 해라도 빨리 수확해서 나라를 굳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1년을 안식합니까? 요즘과 그 당시를 비교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면은 요즘에는 대학교 졸업 후 가끔 안식년을 취하는 학생들을 봅니다. 대학원 가기 전에. 이것도 학교 생활에만 가능하지 사회생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줄로 압니다. 곧 한 해를 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은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결코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레스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 나라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억지로 순종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억지로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억지로 안식년을 지킨 결과 하나님은 강대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니 강대국의 마음을 움직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밀린 안식년을 채우고 나니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사를 통하여. 억지로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 왕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나라를 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누구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떤 것이냐고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은 그대로 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온 우주를 다 사용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증인들로 누구를 삼으실지 확실해졌습니다. 거북이, 토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과 함께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얼마 전까지 사순절을 지냈는데 이제 저희들의 계절은 이스터 타이드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이스터 타이드의 스펠링이 나옵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간을 이스터 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이스터 타이드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스터 타이드 중 40일간을 당신을 순종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의 부활에 증거되는 그 일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순종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순종입니다. 데이비드 플라시라는 목사님이 한때 뉴올리언즈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버번 스트리트에 가본 후에 이곳이 가장 복음이 절실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흥업소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거리에서 전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고파하는 홈레스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가장 값싼 타코를 사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듣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홈레스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태풍 까뜨리나가 오기 전에 50명의 홈레스들이 사거리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트리나 후 데이비드 목사님은 알라바마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합니다. 후에 뉴올리언스를 방문하였는데 전신에 타투를 한 사람이 데이비드 목사님을 껴안더니 말합니다. 데이비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홈레스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오.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며 그로 인해 또 놀라운 역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는 배추 심기를 거꾸로 하였던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거꾸로 심는 배추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온 세상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배추가 거꾸로 심겨진 것처럼. 교회 여러분, 이스터 타이드의 축복 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다를 전하십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 투데이가 적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달력에는 투모로우가 적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시계에는 나우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시계에는 Next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달력에는 당신의 시계에는 어떤 단어가 적혀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순종하십시다. 지금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을 뒤집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지난주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은 부활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느껴봅니다. 오늘 지금 배추를 거꾸로 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이, 저희들의 손이, 발이 배추를 거꾸로 심는 순종의 삶의 도구가 되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놀라운 세계가 도래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